자, 지난 주말 통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마포, 송파 등 12개 구가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님, 이 통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정확한 통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매매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거래량이 또 다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이제 초반에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지금 24년에 지금 4월 이 시점에도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승이 대세 상승이냐,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같은 지역은 지금 허리까지 떨어졌어요. 허리까지 떨어졌고, 데이터상으로 앞으로 좋아질 게 명확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 같은 지역은 지금 너무나도 이제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대세 상승은 가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보나, 지금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가슴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일부 고평가 지역들은 절대로 대세의 상승을 가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조금 늘긴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는 거고요. 우리가 역사적인 수도권의 평균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이 대략 2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래량으로는 절대로 대세의 상승자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매물이 거의 지금 역사상 최대치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만 해도 25만 채 이상의 엄청난 지금 매물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잠깐에 그냥, 우리가 이제 2008년 이후에도 2013년까지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하락하다가 좀 반등 나오고, 또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고, 그리고 쭉 하락하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에 나타났던 이 반등, 그리고 추석 이후에 또 하락 패턴, 그리고 또 정부 정책들로 인한 또 반등. 하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저의 전망은 상중하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빠르면 7, 8월, 늦어도 한 9월, 10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하락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과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 스트레스 DSR이 이제 단계별로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1단계가 시행이 되었고, 이제 2단계가 올해 한 6월이나 7월 달부터 시행이 될 거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어떤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인의 연봉 정도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단은 주택 담보 대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올해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 신용 대출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2금융권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가 이제 완전 다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 그리고 여기에 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 이런 것들이 다 한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또 이대로 대세 상승 가는 거 아니냐. 예, 절대로 이런 오판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일부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충남이나 울산이나 뭐 일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이미 이제 허리 밑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수급 상황으로 좀 봤을 때도 양호해 질 수밖에 없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올해 뭐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다시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상승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네.
얘기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로 정확하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런 하락을 불러왔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담보대출 이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 부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건데 코로나 시대 2020년과 21년에 10억 이상 아파트는 전부 다 현금만 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전부 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굉장히 자유로웠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막 급하게 던질 이유도 없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지역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지역들이 뭐 하락을 할 일이 없어서 무조건 수요가 몰려서 절대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이런 패턴들 그리고 완전 이 하이엔드 부자들 이들이 또 엄청난 이제 뭐 70억, 80억, 90억, 100억대 엄청난 또 이런 신고가 거래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아주 이제 작은 거래량 중에서 아주 소수의 슈퍼 리치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절대로 이야기해주는 못하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양극화로 좀 보고요. 두 번째 양극화는 뭐냐면 원래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또 같은 시기에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근데 이게 패턴이 다 달랐거든요. 지역별로.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 엄청난 초저금리와 그다음에 어떤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열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미쳐가지고 다 같이 폭등했다가 다 같이 폭락을 한번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전망을 하느냐. 빠르면 올해 하반기, 24년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과거처럼 상승을 하는 지역 따로 하락을 하는 지역이 따로따로 분리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일단 지금 막 지방이 안 좋다고 하고 수도권 좋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지방은 지금 많이 저평가 되었고 그래서 일부 지방부터 빠르면 올해 24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할 거고 늦어도 25년부터는 대세 상승으로 들어설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은 거품이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대세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권 양극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구수 데이터를 이제 최근 3년 정도로 보면요. 이제 세종, 인천, 경기, 충남 이렇게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최근 또 1년으로 최근만 놓고 보면은 세종, 인천과 세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구, 충남, 경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는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가 아니라 이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들 이 지역들은 인구가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인구가 오히려 늘고 일자리가 느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은 뭐 계속 안 좋고 수도권만 계속 좋을 거다.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부터 한번 네. 살펴볼까요? 리츠고 자료를
강남구 아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1개월 매매 증감률 이제 트리맵 차트고요. 네. 보시는 바처럼 이제 신현대 아파트만 지금 나홀로 지금 빨간색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아파트들은 도곡렉슬이나 음마아파트 같은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이제 아주 약간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단지도 있지만 하락을 하는 이런 단지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세는 좀 이렇게 좀 미약한 상승세고 전반적으로는 상승이지만 모든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상승하는 이런 패턴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요거 최근 1개월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포자이 아파트가 이제 시가총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신반포 2차, 그다음 방배 그랑자이 뭐 삼풍 아파트 요런 순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반포자이가 지금 전혀 이제 변동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있고요. 서초 힐스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강남 서초가 뭐 올랐다고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사실상 제자리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 반포자의 아파트를 들어가서 이 아파트의 이제 호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 한번 실거래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차트가 이제 반포 자이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의 차트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가격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매물의 흐름을 보면은 매물의 흐름도 지금 최저호가가 지금 31억인데 거의 지금, 한 작년 12월 18일에도 최저호가가 31억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31억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격 변화가 전혀 없고 지금 상승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승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반드시 이제 전체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좀 아니다라는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뭐 재개발이나 신축이나 이런 차이들도
그렇죠.
좀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또 기사가 나왔던 게 반면에 이제 노도광 지역은 또 반대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원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미륭, 미성, 3호, 3차 같은 경우 가격 변동이 없고요. 중계그린 아파트는 이제 -4% 하락을 했고 이제 보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 정도 이렇게 그래서 가격 변동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 하락한 아파트도 있고 상승한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 분위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GTX와 관련해서 이제 화성 동탄이죠. 동탄 네. 지역에 신고가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지역 가격은 어떤지.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탄 인근에 이제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이 많고요.
네.
최근 이제 이슈가 된 22억 신고가를 찍어서 이슈가 된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요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34평짜리가 있고 신고가 친 평형대가 뭐냐면 41평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때 이제 최고가를 22억 찍었죠. 그래서 24년 2월 달에 신고가 22억을 찍어서 굉장히 이제 좀 화제가 된 이런 아파트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매물의 흐름을 보면은 요게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한 21억대까지 매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20억대 매물까지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신고가를 친 거는 맞지만 22억에 신고가를 친 건 맞지만 지금 매물을 보면은 지금 20억에도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기 평균에서 이제 한참 모자란 지금 그런 거래량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 데이터를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장기 시계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 차트가 이제 바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차트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평균이 이제 19,991건이에요. 그러니까 월 평균 거의 2만 건 가까이가 거래가 된 거죠. 근데 거래량이 1월, 2월에 좀 늘긴 했지만 그래 봐야 지금 한 12,000건, 13,00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뭐 신생아 특례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부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제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 이제 그때가 이제 14, 15년에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2만 5천 건, 3만 건 이상을 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1만 5천 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수도권이 대세 상승이 오는 신호를 알려면 거래량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최소한 2만 5천 건, 3만 건 이상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여전히 너무 작아요. 즉 아무도 지금 아파트를 안 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매물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매물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래량이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팔려고 하는 매물은 계속 늘어나 지금의 역사상 최대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여전히 너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만 해도 지금 매물이 8만 건 지금 쌓여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까지 합하면은 매물이 25만 채가 넘습니다. 25만 채. 근데 거래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거래는 지금 한 12,000, 13,000. 25만 채가 쌓여 있는데. 즉 지금 쌓여있는 매물에 5%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은 엄청난 지금은 거래 절벽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대세 상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뭐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동산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투자 수요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실수요밖에 없는데 이 실수요는 이미 코로나 때 썼고 특례 보금자리 때 썼고 그다음 신생아 특례 또 썼고, 그러니까 실수요가 남아 있는 실수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인데, 공급은 입주 물량도 있지만 시장에 지금 팔려고 나온 매물도 사실은 다 공급이고, 그다음에 최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매도 다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 매물이나 공급들은 계속 지금 늘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없고, 그런데 가격, 우리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대세 하락, 큰 대세 하락장 중에 잠깐의 단기 반등, 이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되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 DSR 얘기를 아까 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샀을 때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호재인데, 자, 하지만 이 호재가 모든 지역에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요 빨간색 차트가 바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트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22년에 5.24%로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4%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과거에 보시면 2008년 10월 달에 금리가 제일 높았거든요.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까지 3.7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 이상 지금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 상당한 호재잖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의 가격 차트를 볼게요. 2008년 10월 달부터 2013년 6월 달까지의 이 통계 가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하락을 하던 시기에 당연히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갔겠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이거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0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4% 미만으로 떨어졌던 이 기간 동안에 이 KB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모든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의 변동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하락이고요. 빨간색이 상승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을 했어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일부 지역은 금리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하락을 했냐? 예. 인구와 일자리가 몰린다고 하는 수도권만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서울, 경기, 인천만.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인데 왜 수도권만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만 다 올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도 당연히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그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수도권은 이 당시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고 지방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상태인데 금리마저 떨어지니 이 지역들은 대세 상승을 했던 거고, 수도권은 거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반토막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었고, 그리고 14년 정도 되니까 다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면서 거래량도 늘면서 다시 이제 수도권 시장이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이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거품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청약 제도가 굉장히 개편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과 출산이다. 이게 지금 최고의 재테크라고 할 만큼 청약 제도가 신혼부부와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너무나도 지금 좋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청약에 관심을 두시는 건 너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락장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저는 22년 하반기와 같은 그 엄청난 하락장 있잖아요. 이게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데이터의 근거에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부에서 저출산이나 이런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만 그게 타이밍이 지금이냐는 솔직히 좀 퀘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지방들 뭐 예를 들면 울산이나 또 충남의 일부 지역들은 지금 허리나 허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또 분양을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신축에 대한 희소성과 분양 가격만 괜찮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라면은 지금 결혼을 하는 이런 신혼부부,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분들은 청약에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재테크는 지금 결혼과 출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두시고 데이터 보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